같이 은혜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며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오늘 아모스 5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온 말이고 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말입니다. 행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분류해 본다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속해 있는 사람, 나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은 행복이란 무엇이냐 하는 행복의 정의에 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허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의 정의에 대해 소유의 개념과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그만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잘못되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유명인물들, 재벌들,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 소유가 많아 행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가 많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 정신적인 열정과 지성적인 만족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세기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은 그가 58세에 저술한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사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행한 세상이기에 소유가 아닌 지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면 행복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식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더 불행한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제도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실상 그들 스스로도 행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참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회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게 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중요한 회개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과해버립니다. 특히 신앙생활의 횟수가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교회 규칙적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본문 16절 17절에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하겠으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울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적으로 삼아 싸우시려고 지금 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애통인지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모든 거리와 포도원에서 사람들이 애통할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얼마나 심한지 농부들을 불러다가 곡을 시키고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울게 할 정도입니다. 대개는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애통이 하며 울음꾼까지 고용해서 우는 것은 왕이나 왕비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가운데 지나가셨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란 장자는 전부 죽임을 당함으로써 애굽 전체에 큰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애통이 이스라엘에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라고 했는데 원래 포도원은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항상 포도주 마셨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은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에서도 애통한다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풍성한 삶이야말로 큰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뻐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은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복은 조건에 붙어있는 복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전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억지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기 들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도 부족하다고 해도 영원히 가나안 땅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들리는 한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인 죄의 지적을 통해 회개를 촉구받고 있는데도 심각한 심판이 선언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들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적인 관념들은 오늘 이 시대 현대 교인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가서 같은 곳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요엘서나 아모스서 같은 경우에는 형벌과 보응이 임하는 저주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질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의 대적을 물리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라는 표현처럼 그날을 뜨겁게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주변 환경이 때마침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아수르는 약화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또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제야말로 여호와의 날이 온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본문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번영의 시기는 멸망 직전의 평안이고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보인다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들을 축복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의 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본문 19절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천신만고 끝에 도망을 쳤는데 조금 한숨 돌리고 나니까 또 곰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또 생사를 건 사투를 벌여가며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힘들게 돌아와 손을 벽에 기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안도하고 있는데 마침 벽에 있었던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날에 대해 즉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이나 천국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갔듯이 오늘날도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 출석하면 신앙생활에 외형을 갖추면 여호와의 날에 은혜와 복을 얻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은 반드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의 날 곧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처녀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만 그에 따른 합당한 준비를 했고 미련한 5처녀는 알면서도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슬기로운 5처녀들 같이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슬기로운 5처녀처럼 그 보좌의 심판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일이라도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일이라면 포기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올바른 일만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으면 과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앞으로 올 주의 날을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슬기로운 5처녀처럼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장차 주님께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과 삶의 일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형식적인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웅장한 예배, 훌륭한 음악과 함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매끄러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해 보기 좋게 격식에 맞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이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계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예배가 거래로 전락해버린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최선을 다해 보기에 좋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것은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 선구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시즌이 두 번 있는데 특히 봄에 내리는 비인 늦은 비가 올 때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늦은 비가 쏟아지면 말랐던 강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번 물이 불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장애물도 그 물결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공법과 정의의 물줄기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은 화려한 예배보다 자신들의 삶에 공법과 정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법과 정의의 물결이 죄악의 모든 것을 밀어내고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댐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런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모독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단번에 공법과 정의가 흘러가는 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댐의 물꼬를 터야 됩니다. 댐이 무너지는 역사는 조그마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남들이 수군거리고 욕을 해도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작은 균열부터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로서리 쇼핑 가서 저쪽에서 오는 카트를 보고 갑자기 속력을 내서 내가 먼저 계산대 앞으로 뛰어가야지 라고 가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꺼이 사랑으로 손해를 보고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 물꼬를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로마서가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그 믿음의 유효성은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연결이 될 때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 행동의 변화를 가리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한 면이 믿음이고 그 뒷면이 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시작이고 행함은 마침의 열매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과 행함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22절에 이미 언급된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이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은 것 같이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드린 제물도 역시 하나님께 합당하게 열납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본질에 대해 말해줍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에서 약간 다르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테반 집사는 본문의 왕 식굿이라는 단어를 몰록이라는 단어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멜렉으로서 몰록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또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식굿을 고유명사, 즉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본 반면 스테반은 장막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별신도 레판의 별로 그 발음이 달라져 있고 다메섹 밖으로 나가리라도 바벨론 밖으로 나가리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스테반 당시 사람들이 즐겨했던 70인경 성경 때문입니다. 70인경은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번역 과정 가운데 히브리어 단어들의 의미들을 가장 비슷한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표현은 약간씩 달라도 말하려는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레판의 별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별신을 섬겨야 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별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별신을 짊어지고 다메섹 바깥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스테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 모독죄로 붙잡혀온 자리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중요시하고 성전 건물을 이용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나마 거짓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스테반이 말하고 있었던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은 서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자신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대로 그대로 행동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언어를 바꾸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과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은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모든 것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 모든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비침을 받아서 삶이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변화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소유한 것이고 여전히 자아 중심 이기적인 생활이 신앙 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계속 변화됨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찔림을 받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신앙의 거울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거울을 봤다면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됩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었다면 닦아야 되고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봤다면 제대로 빗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고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회개할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